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친서로 평양 초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아직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에 갈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만 그 문제는 아직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방문 가능성은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부인하면서도 장래에 성사될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방문을 나중에 미래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현 상황에서 3차 정상회담보다는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돼지가 감염되면 최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국에서 보고됐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확진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 초기에 이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라고 관계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아시아에 확산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지난 5월 말 북한 당국이 역내 발병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북한과의 접경지대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발생해 아시아에서는 드문 감염병이지만 최근 중국에서 첫 발병이 확인된 이후 인접국가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수요가 많은 중국에서는 미중 무역전쟁과 돼지열병이 겹치면서 고기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돼지고기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6.7%가 올랐습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난 7월의 상승률 27%보다도 20%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입니다. 중국 국무원은 이와 관련해 돼지 농사는 국가의 계획과 국민 생활의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돼지 생산은 국민의 생명보장과 물가, 경제운용, 사회안정 측면에서 심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돼지 1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차관급 무역 실무 협상을 진행한다고 미 무역대표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며칠 동안 협상을 벌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도 협상단의 미국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통상당국은 오늘 CCTV와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를 통해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이 이끄는 협상단이 19일부터 미국 측과 회의에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랴오 부부장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을 겸직하고 있는 인물로 미국과의 협상에 처음 대표 자격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측에서는 왕서원 상무부 부부장이 차관급 무역 협상의 단장을 맡아왔습니다. 미중 양측은 이번 실무 협상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달 초에 고위급 무역 협상을 열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최근 두 나라는 상호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협정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관세 장벽과 디지털 무역에 관한 합의를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관세 장벽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 포고령으로 상호 관세 인하를 할 수 있는 관계 법규를 따를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무역 분야는 일본과 행정 합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 운영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신임 일본 외무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고 23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재확인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무역 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품목들의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란 당국이 미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오늘 어떤 급에서도 미국과 협상하는 일은 없다며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에 보낸 메시지에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We will also continue to work towards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아직은 돼 있지 않지만 더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그럴 것이라며 평양 방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실무협상 조기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환영의 입장을 밝혔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y're going into these working level talks.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6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가 개막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표단을 통해 보낸 메시지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will also continue to work towards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막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 63차 정기총회에서 릭 페리 에너지 장관이 대신 읽은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해마다 IAEA 정기총회 참석하는 미국 대표단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모든 선택 방안들을 계속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에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이 합의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코넬 페루타 사무총장 대행은 이날 총회 개막 연설에서 북한의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The continuation of that program is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은 관련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겁니다. 페루타 대행은 IAEA는 관련국들 사이에 정치적 합의가 타결되면 북한의 프로그램 검증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전면적으로 준수하고 IAEA와 협력해 모든 현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The EU urges the DPRK to embark on a credible path towards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유럽연합을 대표 연설한 페트리 펠토넨 핀란드 고용경제부 차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길에 나서라고 북한에 촉구하면서 그 방향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그때까지 계속 기존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토넨 차관은 북한의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나드임 자오이 기업에너지 산업전략부 정무차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과 안보리 결의 위반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다케모토 나오카주 과학기술 담당상은 통역을 통해 일본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apan reaffirms its strong commitment to work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achieving complete verifiable.
일본은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같은 대량 살상무기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겁니다. 다케모토 담당상은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데 검증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63차 IAEA 정기총회는 오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켈리엔 코노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택순 기자입니다.
켈리엔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15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강조하며 진행되고 있는 대북 협상을 지지했습니다. 코네이 선임 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이 강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그저 앉아서 이에 대해 연구해보자, 이에 대해 경쟁하자라고 말하는 기존 정치와 같지 않다며 이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코네이 선임 고문은 세계 많은 정상들과 만남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말하며 북한 문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이면 왜 굳이 행정부 밖에 성공적인 70년 동안의 삶을 뒤로하고 대통령이 되었겠느냐는 겁니다. 코네이 선임 고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세계 정상들과 얼마든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은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을 지지했습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정권과는 달리 성과를 낸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이전 정권의 그 누구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자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일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겁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룬 성과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에 대해 인내해왔으며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한국이 침공당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라이스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인내가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은 참을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마 그럴 것 같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어느 시점엔가는 더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그럴 것이라는 말로 평양 방문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 역시 미국을 방문하길 원한다고 확신한다며 그러나 그건 역시 준비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 조기 개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논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시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미북 실무협상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다는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이날 담화에 대한 DOA 논평 요청에 9월 하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환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발표할 어떠한 만남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담화에서 논의를 요구한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런 논의들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계속 바뀌는 북한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미국이 충족시킬 현실적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선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국장은 이날 담화에서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실무 협상이 조미 사이에 좋은 만남으로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이 어제 외무성 국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 대해서 실무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실무 협상은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위한 대화가 아닌 비핵화의 합의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요구 수준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going into these working level talks with a very high demand. Their opening position is.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16일 VOA에 북한은 실무 협상과 관련해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타협을 배제하고 최대한을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은 앞서 16일 외무성 미국 국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미국의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했던 제재 해제와 이후 요구했던 체제 안전보장, 그리고 평화협정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머자나 열릴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Turn working level talks into another so-called party planning exercise to prepare.
북한이 대화에 나오려는 진정한 이유는 다음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서이며 비핵화를 논의하게 될지는 회의적이라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 외무성 국장의 이번 담화는 회담에 앞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t's the alliance, it's U.S. military forces in the region, including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as well as U.S.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뿐 아니라 영내 주둔 미군, 영내 미 해군과 공군이 다 제거돼야 비핵화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의 담화라 희망적인 신호라면서도 실무 협상에서 반드시 비핵화 합의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assume the North Koreans will repeat the proposal that they made in Hanoi. I doubt there will be much variation.
북한은 영변 핵시설 해체를 대가로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주장을 실무 협상에서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를 위해선 여러 차례의 실무 협상이 열려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북한이 요구한 안전과 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는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완화, 미북 관계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외무성의 담화를 통해 실무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커진 점을 환영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 등의 의제는 반드시 실무 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re's no doubt there will be some discussion about, you know, and eventually another summit. What will be the conditions for the summit? What has to happen?
실무 협상에서 추가 정상회담의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협상을 통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핵심 현안들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미국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조치 없이 체제 안전보장이나 제재 완화를 먼저 얻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U.S. is still looking for a comprehensive package, but there's no indication right now that the North is prepared to put anything.
미국은 여전히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포기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언급한 유연성이 얼마나 발휘될지, 또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의 경질이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열릴 전망인 미국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얼마나 유연한 입장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치 공방도 첨예화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해 섣부른 합의를 할 가능성을 우려한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게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완전한 실패라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 North Korean policy is an utter and complete failure. And I think it was totally predictable.
코널리 의원은 지난 10일 VOA에 세 차례에 걸친 미북 정상 간 만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하며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을 퇴보시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재앙이었고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전형적인 논리입니다. 코널리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을 의식해 북한과 섣부른 합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fear is that because he has nothing to show for it, I mean there's not even a fig leaf here, he will rashly accept something, anything.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내세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합의를 성급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톰 말리노스키 민주당 하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상황을 의식해 북한과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It seems like he's very eager to make deals. Okay.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강경 노선을 취한 데 실망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 경질 이후 김정은과 나쁜 합의를 하지 않길 바란다는 겁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는 합의는 민주공화양당의 엄청난 반대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우려는 터무니없다며 일축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랭포드 상원 의원은 내년 대선과 같은 국내 정치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매일 협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협상팀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비일관적일 이유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존 이언스트 상원 의원도 국내 정치 상황이 미북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 대통령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내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예전처럼 북한과의 합의에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obviously we're not as optimistic about getting a deal with North Korea as we once were based 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합의의 근간이 되길 바라지만 최근 북한의 행동과 발언을 볼 때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메카시 의원은 미북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며 경제 발전을 원하는지 여부는 북한이 결정해야 하고 미국은 그 이후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카시 의원은 또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 국방부가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등에 대한 이견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입니다.
유엔군 사령부와 한국 국방부가 유엔사 역할 확대와 관련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유엔사가 참모 조직을 확대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역할 강화에 나선 데 대한 협의에 들어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교수는 특히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군 사령관의 권한과 그 범위가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8월 열린 미한 연합훈련에서 이를 둘러싸고 양측 간 이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7월 달에 한미연합 연습할 때 원래는 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IOC, Initial Operation Capability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그런 연습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신연 사령관이 되고 현재의 한미연합사령관은 부사령관이 되어서 이것을 연습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김 교수는 사실상 정전협정이 지속하는 동안에는 유엔사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전시 단계로 넘어가면 연합사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향후 유엔사의 역할 정립 등이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유엔사 역할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배경은 연합사령관과 유엔군 사령관 간 역할 충돌 개연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사권 전환은 데프콘 3에서 전환되고 전쟁이 돼서 정전관리 의무가 완전히 이월된다고 볼 수 있는 건 데프콘 1이에요. 그러니까 데프콘 2와 3에서는 유엔군 사령관의 정전관리 기능과 연합사령관의 전투 수행 기능이 충돌.
이는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당연한 사안으로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준비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신 센터장은 설명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유엔사의 역할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며 다음 달 말에 있을 미한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협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유엔사는 주한미군 사령부 장성이 겸한 유엔사 부사령관에 캐나다와 호주군 장성을 또 참모장에는 주한미군 사령부 소속이 아닌 미군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 유사시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 소식통도 유엔사가 참모 조직을 늘리고 역할을 확대하는 조치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와 견해차가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상황에 대해 협의해야 할 요소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논의 과정에서 미한 관계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데는 전작권 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시 안보 공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수 있는데 이를 잘못 이해하면 미한 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원식 전 합참작전본부장은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충분한 방해 능력, 한반도와 영내 안보 환경 등을 평가해 전환하기로 이미 합의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정상적으로 정원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제일 세계에서 떡이는 자랑하는 게 핵잠수함 및 항공모함인데 그거 한국에 주겠어요? 그러구나. 그래서 조건에 기초한 게 뭐냐면 그 한국군이 이것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주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구도가 됐을 때 준다고.
미국과 한국은 지난 2014년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신원식 전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개시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전환 논의를 연관지어 진행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유엔사와 여러 사안을 놓고 실무급에서부터 고위급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지만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기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와 유엔사가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에 근접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유엔사 부사령관이 바뀌어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만나서 유엔사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 것은 있지만 협의체를 가동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한국쌀 5만 톤을 유엔을 통해서 지원하려던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부정적 의사를 밝히면서 세계 식량 계획 WFP 관련한 협상을 거부한 데 따른 겁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 쌀 지원 전격 발표부터 잠정 중단까지의 과정을 조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통일부 김현철 장관은 지난 6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한국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금번 WFP를 통해 지원되는 식량이 북한 주민에게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근본 지원 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9년 만에 처음 발표한 대북 쌀 지원의 소요 비용은 1,270억 원, 미화 1억 달러 상당으로 추산됐습니다. 당시 발표는 WFP와 식량농업기구 FAO 등 UN 기구들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최악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직후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WFP와 협의 아래 쌀 5만 톤을 북한 내 취약계층 212만 명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7월 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받았고 WFP와는 7월 말 업무 협약을 맺고 수송 경로와 일정 등 세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항구에서 쌀을 WFP에 인계하면 바닷길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7월에 첫 선박을 출항하고 9월 말까지 전달을 완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24일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돌연 미한연합훈련을 문제 삼으며 한국 쌀 5만 톤 수령을 거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담당자가 WFP 평양사무소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통해 밝힌 내용이 한국 측에 전달된 것입니다. 한국은 WFP를 통해 북한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려 했지만 한 달여가 지나도 북한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8월 19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발언입니다.
기본적으로 WFP 측을 통해서 북한의 그 공식 입장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WFP 측과 북측과의 협의 상황들을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북한은 8월 20일 미한연합훈련 종료 후에도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즈음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6월 방북 후 대북 식량 지원을 결정했고 약 80만 톤의 쌀을 선박으로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9월에 접어들자 한국통일부 당국자들은 3주 정도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쌀 5만 톤 전달을 9월 안에 완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쌀 수령에 대한 공식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9월 말까지 5만 톤 지원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현재 그 쌀 지원에 관해서 WFP 측과 또 북측과의 어떤 실무 협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좀 잠정적으로 새롭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좀 중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미 WFP와 유니세프에 공여한 800만 달러의 모자보건 영양 지원 사업은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8일 당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미국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보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화석연료 감축과 에너지 다양성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지 않는 유일한 나라라고 국제민간기구가 밝혔습니다. 석탄 발전 비중이 높고 전기 공급 비율은 39%로 열악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세계에너지협의회가 최근 발표한 2019 세계에너지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북한의 전기 문제와 열악한 정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전기 공급률은 39%에 불과하다며 100%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비교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도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만 예외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지역의 모든 나라가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지속적인 경제 유지를 위해 화석연료 소비 감축, 에너지원의 다양화, 재생에너지 개발을 최우선 정책 의제로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수력 발전과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을 전기 공급 원료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 대체 에너지 생산과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기류에 사실상 역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계에너지협의회는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 민간기구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과 이용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혜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청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은 2017년 기준 석유환산톤 1124만 TOE로 3억 66만 TOE에 달하는 남한의 27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 1인당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0.45 TOE로 한국의 5.84 TOE에 비해 13분의 1 수준입니다. 에너지 공급 비중도 북한은 석탄이 53.7%로 가장 많고 수력 26%, 기타 11%, 석유 8% 순이었지만 한국은 석유가 39.7%로 가장 많았고 석탄과 원자력 등 에너지원이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여전히 절대적 역할을 하는 석유를 석탄으로 대체하는 후진성 때문에 북한의 산업 자체가 발전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와 세계은행 등 5개 국제기구는 지난 4월 발표한 지속가능개발목표 에너지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런 이유 등으로 인구 1,400여만 명이 제대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보다 전기 공급이 낮은 나라는 21개 나라로 대부분 세계 최빈곤 지역인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뿐이라는 겁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앞서 VOA에 북한 정부가 가뜩이나 열악한 국가 재정을 석유 수입 등 1차 에너지 공급 개선보다 군사력에 과도하게 투입하면서 전기 공급이 수십 년째 불안정한 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my thinking is everybody has a line, but the supply is very unstable.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은 가구에 연결된 전선 여부로 전기 공급 비율을 알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모든 가구에 전선이 연결돼 있지만 공급이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통계청은 2017년 기준 북한의 발전 전력량이 235kWh로 한국의 5535kWh 대비 24분의 1 수준, 발전 설비 용량은 15분의 1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0.2MWh로 일본이나 영국보다 더 많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경협의 하나로 북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산업적, 기술적,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향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스라엘에서 5개월 만에 또다시 총선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고요.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를 조사하는 청문회를 엽니다. 하지만 청문회에 나오라고 소환장을 받은 두 전직 백악관 관리는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5개월 만에 다시 총선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소식부터 보죠.
네, 이스라엘 전국 투표소에서 17일 일제히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례 없이 5개월 만에 다시 치르는 선거인데요.
네,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총선에서도 다시 승리할지 국제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해 총선을 두 번이나 치른 나라가 없었죠. 이 불과 5개월 만에 총선 다시 치른 이유부터 봐야 되겠네요.
네, 지난 4월 9일 치러진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리쿠르당이 야당인 청백당과의 접전을 벌였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되긴 했지만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하면서 결국 다시 조기 총선을 치르게 된 건데요.
네.
이 내각제인 이스라엘에서는 대통령이 총선 후 각 당 정당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연정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당대표를 총리로 지명하고요.
그렇죠.
만약 실패하면 다른 정당에게 다시 연정 구성권을 줄 수가 있는데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42일간의 시한 내 연정 구성을 하지 못하자 아예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는 걸 택한 겁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을 구성하지 못한 게 한석 때문이었다고요?
네. 이스라엘 의회는 보면은 전체가 120석인데요. 이 중에 과반수 61석을 확보해서 연립 정부 후보로 구성해야 합니다.
예.
지난 4월 총리에서 리쿠르당이 35석을 차지했고요. 다른 우파 정당들과의 연합으로 이미 60석은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딱 한 석이 모자랐는데요. 이 한 석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스라엘 청년들의 그 군 징집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컸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요. 이 리쿠르드당과 토라 유대주의당, 샤스 등 정통 보수당은 물론이고요. 아비구도르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의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의 의석도 필요했는데요.
네.
하지만 리베르만 전 장관이 초정통파의 병역 의무를 연정 참여 조건으로 내걸면서 다른 우파 정당들과 심각한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초정통파의 병역 의무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아주 오래된 논란거리죠.
네, 이 징병제인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레디라고 부르는 초정통파 신자가 유대학교에 재학할 경우 종교적 학문 추구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해 주는데요.
네네.
초기엔 별 문제가 안 됐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때문에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정통 보수당은 이들에 대한 병역 면제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결국 리베르만 전 국방장관이 우파 연정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총선을 다시 치르는 것으로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이제 총선에서 이겨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현재로서는 네타냐후 총리 승리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난 총선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르당과 베니 간츠 전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이 이끄는 청백당이 차지한 의석이 35석으로 동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우파 정당들이 선전하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건데요. 이번에도 박빙의 대결이 예상됩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의 강력한 경쟁자로 나서고 있다는 베니 간츠 전 군 참모총장이요. 어떤 인물인가요?
네, 중도 정당인 청백당을 이끌고 있는 이 간츠 전 참모총장은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을 지냈고요.
네.
본격적으로 정치에 뛰어든 건 올 1월부터입니다. 이 간츠 대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다소 유연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총리에 오르면 이스라엘 중동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네. 있습니다.
반면에 네타냐후 총리는 강경한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주에도 자신이 이번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고 연정을 구성하면 곧바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에 병합하겠다고 말해서
네네.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장차 국가를 수립하면 이 지역과 가자지구 등에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소식은 뭐 이 시간 통해서도 몇 번 알려드렸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 네타냐후 총리는 뇌물수 수와 배임, 사기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등으로부터 호화 선물을 받은 것,
네.
또 한 일간지에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신에 경쟁지의 발행 부수를 줄이도록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첫 심리가 다음 달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 민심은 투표율로도 볼 수 있죠.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아직 투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최종 투표율은 뭐 기다려야 하는데요.
네.
이스라엘 선관위 측에 따르면은 현지 시간 10시 현재 이스라엘 유권자의 15%가 벌써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의 무역협정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협정에 네. 합의했다고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협정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요.
네.
앞으로 몇 주 안에 관세 작별과 디지털 무역에 관한 합의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일본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간의 무역협정은 어떤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나 보군요.
관세 장벽과 디지털 무역 이 두 가지는 의회에서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어서
네.
의회의 동의나 표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관세 장벽 문제는 대통령 포고령으로 상호 관세 인하를 허용하고 있는 무역법 조항에 따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디지털 무역 분야는 일본과의 행정 합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국과 일본의 통 통상 문제를 보면 가장 큰 쟁점의 하나가 늘 자동차 관세 문제였는데 이 부분은 합의에 안 들어갔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서한에는요. 자동차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지난달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당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요. 양국이 큰 틀의 무역 협정에 합의했을 때 자동차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네. 밝힌 바 있습니다.
자, 미국에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는 보통 관세가 얼마나 붙습니까?
현재는 2.5%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거론하면서 일본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일본으로서는 반길 수가 없는 소식이죠, 이러면?
네, 이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17일 기자회견에서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하면서 323조가 적용되지 않도록 재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편 아소다로 일본 재무상은 통화 문제는 이번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통상 현안에서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 중에 하나가 환율 문제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예.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무역 합의에 이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일본 정부 측 발표입니다.
네. 사실 미일 무역 협상도 1년 넘게 이어져 왔는데 이제 곧 타결을 눈앞에 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별 무역 수지 적자를 보면 중국이 가장 많고 멕시코에 이어서 일본이 세 번째인데요.
예.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연간 67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17일입니다. 연방 하원에서 눈길을 끄는 청문회가 열립니다.
네, 하원 법사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엽니다.
네.
청문회를 위해서 법사위는 릭 디어본 전 백악관 비서실 차장, 로포터 전 백악관 선임 비서관, 그리고 지난 대선에 트럼프 후보 선거 운동을 지휘했던 코리 루언다우스키 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서 청문회 증언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환장 받은 사람들이 다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 루언다우스키 씨만 나오고요. 나머지 두 명은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예. 백악관이 전에도 그 전 현직 보좌관들에게 하원 조사에 협조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었는데 이 포토 전 선임 비서관과 디어본 전 비서실 차장이 나오지 않는 것도 혹시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패치 폴로니 백악관 법률 고문이 법사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편지는 두 사람에게는 헌법에 따라 증언이 면제되기 때문에 연방 법무부가 권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두 사람이 소환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 고위 보좌관에게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라는 건 대통령에게 증언하라는 것과 똑같다는 이유인데요.
네, 네.
하지만 대통령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고위 보좌관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럼 청문회 나오는 루언다우스키 씨는 이 근거를 적용받지 못하는 거네요.
네, 루언다우스키 씨는 백악관 관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라고 지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시폴로니 법률 고문은 별도로 보낸 편지에서도 루언다우스 씨가 트럼프 대통령과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특검 보고서에 나온 것 이상으로 증언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세 사람이 청문회에 나오라고 소환장을 받은 이유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법방해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것이 사법방해 혐의죠.
네네.
그런데 이 혐의를 조사한 특검 보고서에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루언다우스키 씨를 불러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에게 가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빠지기로 한 것을 철회하고 특검 수사를 제한하라고 설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 세션스 전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빠진 걸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두고 불만을 나타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본인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FBI 수사에서 본인은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지시를 받은 루언다우스키 씨는 본인이 직접 이 세션스 장관을 설득하지 않고 당시 릭 디어본 비서실 차장에게 트럼프 대통령 지시가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디어본 전 차장은 이걸 메시지를 바로 전달한 건가요?
아닙니다. 디어본 전 차장은 메시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를 세션스 장관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로포터 전 선임비서관. 왜 소환이 된 겁니까?
네, 포터 전 선임비서관은 이런 과정을 옆에서 그대로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소환됐습니다.
예.
참고로 포터 전 선임비서관은요, 가정폭력 문제로 지난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한 사람이 더 생각이 나네요. 하원 법사위가 그 사법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돈 맥겐 전 백악관 법률 고문에게도 소환장을 발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맥겐 전 고문에게 세션스 법무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임하도록 조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맥겐 전 고문은 이 지시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맑겠습니다. 양덕 지역만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바람은 전체적으로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6도, 낮 최고 23도, 남포 아침에는 16도, 낮에 21도입니다. 신의주 13도로 떨어집니다. 낮 기온은 21도, 중강 강계 아침 최저 7에서 8도, 낮 기온은 19도로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 맑겠습니다. 북서풍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3도. 개성 아침 최저 17도, 낮에 25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2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강도와 강원도, 함경 남북도 지역. 기사는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맑습니다. 오후에는 함흥과 신포, 원산, 장전 지역 쪽으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역시 약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4도, 낮 최고 26도, 해산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6도, 원산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12도, 낮에는 21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25도, 삼전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이 끼겠고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4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도 0.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9월 17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친서로 평양 초청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아직은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위해 평양에 갈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만 그 문제는 지금 거론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방문 가능성은 아마도 아닐 것이라고 부인하면서도 장래에 성사될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방문을 나중에 미래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현 상황에서 3차 정상회담보다는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으로 오고 싶어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돼지가 감염되면 최대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한국에서 보고됐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확진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 등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와 관련 초기에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라고 관계부처들에 지시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아시아에 확산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5월 말 북한 당국이 영내 발병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는 북한과의 접경지대에서 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발생해 아시아에서는 드문 감염병이었지만 지난해 중국에서 첫 발병이 확인된 이후 이웃나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수요가 많은 중국에서는 미중 무역전쟁과 돼지열병이 겹치면서 고기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46.7%가 올랐습니다.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난 7월의 상승률 27%보다도 20%포인트가량 높아진 겁니다. 중국 국무원은 이에 대해 돼지 농사는 국가의 계획과 국민 생활의 중요한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돼지 생산은 국민의 생명 보장과 물가, 경제 운영, 사회 안정 측면에서 심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돼지 1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차관급 무역 실무협상을 진행한다고 미 무역대표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며칠 동안 협상을 벌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도 협상단의 미국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통상당국은 오늘 CCTV와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랴오민 재정부 부부장이 이끄는 협상단이 19일부터 미국 측과 회의에 임한다고 밝혔습니다. 랴오 부부장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을 겸직하고 있는 인물로 미국과의 협상에 처음 대표 자격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 측에서는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이 차관급 무역 협상의 단장을 맡아왔습니다. 미중 양측은 이번 실무협상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 달 초 고위급 무역 협상을 열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최근 두 나라는 상호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며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협정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관세 장벽과 디지털 무역에 관한 합의를 체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관세 장벽에 관한 문제는 대통령 포고령으로 상호 관세 인하를 할 수 있는 관계 법규를 따를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무역 분야는 일본 정부와의 행정 합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두 가지 절차는 의회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 운영 여부가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신임 일본 외무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정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히고 232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재확인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무역 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품목들의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란 당국이 미국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오늘 어떤 급에서도 미국과 협상하는 일은 없다며 이란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저녁방송 마감 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